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데 이 예수님이 선지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기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예수님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크리스투스가 기름 붓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마사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마사에서 메시아가 되는 거고 크리스투스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건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직분명을 쓰지 않습니까? 아무개 사장님, 무슨 장관님, 예를 들어서 그런 직분이 있으면 그의 어떤 역할이 나타납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직분을 말하는 거죠. 박근혜라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의 직분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직분을 행하는데 그 직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선지자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예수 예수 해요. 신학자들은 특히 신학적인 용어에서 예수, 예수의 생애, 예수의 일생. 그러다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그 어떤 개개인의 개인의 모습만 강조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로 역사적 예수, 사회적 예수, 신학적 예수로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가 들어오면 거기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은 보수적인 신학자가 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유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흠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도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 예수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소요리 문답 24번째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선지자 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그것을 이해하면 또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이단들의 문제를 우리가 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4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죠. 어떻게 직분을 행하시냐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니 부활하셨는데 아니 승천하셨는데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실까요? 자, 답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실까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청년들이 또 대답을 잘해요. 아주 좋은 대답이 많이 나와요. 우리 예희는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How? 가르치심으로 정답을 봤어. 어떻게 가르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심으로. 좋습니다. 예희, 연희는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실까요? 이 시대 이 순간에 뭐라고 했어요? 어? 영적으로. 맞아요.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묘한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어디선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근데 그거를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어디선가 나를 쳐다보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면 몰래카메라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 쳐다보면 몰래카메라가 있는 거. 그건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걸까?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느끼는 게 있어요. 음산한 기운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까? 우리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고양이, 개, 뭐 소, 닭, 말, 돼지 그런 동물들과는 좀 다르게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제3의 감각이 또 다른 감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주님은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꿔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봐요. 어떤 사람은 딱 되어지는 일이고 아 이거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감각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모든 감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려고 하세요. 연결해 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가끔씩 저희 집에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에 대해서 저는 참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야 내가 너 주인이란다. 근데 부모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부모는 자기 노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잘 때는 가만히 앉고 자. 눈 똑바로 뜨고 자. 가만히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깰 때는 막 쟁하는. 근데 저는 이 어항 밖에서 부모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을 갖는 유일한 때가 있어요. 밥 줄 때. 신기해. 다가와요. 밥 주는 걸 어떻게 알고. 그래 여기 와서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뿌려주면 바랄 하고 와서 그걸 먹어요. 신기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니까.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 때만. 하나님은 더 깊게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만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할 때만 주님이 주님이 아닌 게 아니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내가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과 같아요. 왜 걸어다니지 않고 기어다닙니까?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편해서 네 발로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더 불편해요. 익숙한 것뿐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게 쓴다는 것일 때 그때 아 이럴 수도 있었군요. 우리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 누군가 쳐다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궁리하고 그리고 이거와 이거와 맞춰서 뭔가 새롭게 생기는 그런 사고 능력이 다 있을 때 그 주님께 배우려고 하면 주님은 가르쳐주세요. 주님은 경험해봐서 가르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우리가 따르면 이제 그분의 선지자 되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모범 답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나타내시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황당한 사람도 있었냐 하면 자기 재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형제가 내 유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재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내가 너희들이 재산권 확보하게 해주는 사람이냐? 내가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런 걸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만 욕심에만 관심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아, 우리 구원 다 받았잖아요. 구원은 옛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까요?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확보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그렇게 공포스러워할까요? 왜 그렇게 괴로워할까요? 구원 얻었잖아요. 구원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절대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달려붙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끝냈다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예전에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공포가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예전에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미움, 분노,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찾아와요. 뭘 모르냐 하면 진정한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직업군인과 의무군인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군인. 직업군인이 군인에서, 군대에서 느끼는 감각은 뭘까요? 목표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군인이 군대에서 느끼는 감각은. 목표는 뭘까요? 뭐에 있을까요? 그렇죠? 좀 더 현실적으로. 직업군인에게 있어. 직업군인. 네? 승진에 있어요. 승진해야 돼요. 직업군인의 목표는 승진이에요. 승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직업군인이에요. 의무군인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제대에 있어요. 나가는 데 있어요. 절대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하면 못 나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못 나가게 돼. 그래,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게 목표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요? 직업교인이에요? 의무교인이에요? 의무교인, 어떻게 할까요? 의무교인. 나갈 것만 생각해. 나갈 것만. 언제 나갈까? 언제 이 교회를 좀 나갈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나갈 것만 생각해요. 직업교인은 뭐 하겠어요? 직업교인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급인데, 이 예배도 상급이네. 이 예배도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거네. 그러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그냥 달아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은 정말 나가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지만 어느새 나가 있는 거예요. 아, 당신 왜 거기 나가 있습니까? 하면 아,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있을 때는 뭐 하겠어요? 있을 때는 그냥 몸이 들썩들썩 있는 거야. 있을 때는 그냥 같이 앉혀 놓은 것뿐이지 언제든지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나가봐도 별거 없구나. 바로 이 나라가 나의 아주 유일한 거처구나. 유일한 소망이구나 할 때 여기에서 노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질 때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다만 자, 왔으니 구원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그 구원은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물을 먹지 않는데, 물가에 와도 내가 물을 먹지 않는데, 내가 물 먹기를 거부하는데, 내가 그냥 입만 벌리고 물을 먹여주세요 하는데, 물을 먹지 않는데 입에다 담그기만 하고 다 뱉어내는데 그게 어떻게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가르쳐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어떻게 가르쳐주시냐면 그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디서 듣든지 정통은 다 똑같아. 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어떤 교회를 하면 내가 아는 얘기에 더해서 내가 몰랐던 얘기까지도 더 덮어서 주는 거야. 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일단 기준은 내가 아는 거를 따르는가가 기준이고, 내가 아는 거와 똑같이 얘기하면 어, 이거 괜찮아. 그 다음에 어, 이 교회는 여기에 더하네. 내가 아는 곳에 더한 걸 얘기해 주네. 아, 이게 참 좋겠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지 않고 하는 데는 달라지겠죠. 근데 진정한 교회는 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니까 내용이 다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이 키가 커요. 저보다 더 큰 목사님 보신 적 있어요? 저 본 적 있어요.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큰 목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시냐고. 이 목사님이 키가 190이에요. 근데 목회를 목사님이. 농구선수를 하셔야 될 텐데 목사님이 되셨네. 저보다 키 작은 목사님도 많아요. 작은 목사님, 뚱뚱한 목사님도 많아요. 또 마른 목사님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젊은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 퍼져서 어느 부분은 지방에, 어느 부분은 지방 소도시에, 어느 부분은 읍에, 어느 부분은 구에, 어느 부분은 또 군에, 어느 부분은 또 대도시에, 어느 부분은 또 아주 큰 교회를 하고. 근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군대도 그렇게 지휘자가 모입니다. 전군 지휘관, 이게 TV에서 보면 지휘관들이 모여요. 지휘관들이 모이면 목표가 다 동일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까? 또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할까? 승진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 잘 지킬까?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이제 흩어져서 자기 이제 부하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서로 싸우겠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 부대와 이 부대가 같이 싸우겠습니까? 함께 합력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거. 거기에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믿는 사람도 다 하나예요. 다 동일하게 이단을 배제하고 또 불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람들을 다 다독거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는데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치할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는 제주도에 있어서 은혜를 받았고요. 서울 와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왜? 아, 그 목사님이 없어서요. 정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서울에 와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미국에서 온, 이따가 온 우리 수혜랑 수진이가 아, 저는 미국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또 여기서도 역사하시니까. 여기 있다가 또 뭐 일본을 가거나 중국을 가거나 아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다니던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고 나는 중국에 가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일본에 가면 어떻게 하지? 혹은 캐나다를 가면 어떻게 하지? 미국을 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라. 그 뜻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엉뚱한 데 가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가르치신다고 할 때 먼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4장 13절 14절 너무 말씀이 멋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가르쳐 주시니까 교훈을 받으니까 근처에 언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교훈이 있어요. 밤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저녁 몇 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 하나 뭐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나가지 말라는데도 나가고 가지 말라는데도 가고 그리고 그냥 다니다가 어려움 당하면 이제 공포 그것이 내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여호와의 교훈인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 그래서 죄는 차라리 모르고 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 죽여보고 죽여본 그 기분을 알고 알아야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예? 악을 꼭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겠어요? 뭐 마약을 꼭 해봐야 그 마약의 기분을 알 수 있겠어요? 담배를 꼭 피워봐야 술을 먹어봐야 그 느낌을 알아봐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차라리 몰라도 돼요. 여호와의 교훈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그건 몰라도 좋은 경험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나은 거예요.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먹어봤어? 너 그거 피워봤어? 너 그거 해봤어? 난 몰라. 아이 바본데? 아이 좀 어리석은데? 난 어리석어도 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교훈에서 멀어지니까 그럴 때 그 자체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학생이 주말마다 열리는 그 미국 대학생들의 파티에 늘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늘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뭐, 난 그런 거 싫어. 대학생들이 모여서 파티를 연다는데 난 그런 거 싫어. 근데 늘 초대는 받는 거예요. 근데 늘 싫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모르고 어떻게 대학을 다녔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을 갔어요.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폭 빠져버렸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그냥 주말마다 열리는 파티에 가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빠져서 그거를 빼려고 하니까 더 괴로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알아서 좋을 게 하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고 나쁘다는 걸 알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럼 주님 안에서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들은 것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또 저도 지금도 또 새롭게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그 산은 계속 높아갑니다. 그 산은 구원과 관련되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알고 싶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가 발전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러면 아는 것이 일천하게 되고 그러면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또 읽어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이 세계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세계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세계를 더 알아가게 돼요.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은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 또 의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건 다 예수님께 있는데 자기를 희생하는 것 또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여기에 정의와 선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걸 알면 사실 세계를 알아요.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날마다 주어집니다. 10대 때 이루어야 할 구원,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그럼 이제 구원이 끝났나요? 60대, 70대, 80대, 죽기 전까지 이루어야 할 수준이 있어요. 그것에 성경이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못 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이제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겠지만, 그러나 이런 은혜를 굳건히 하지 못하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운동선수가 평소에 기초체력을 잘 훈련하고 기술을 배워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기초체력이 잘 안 돼 있으면 그럼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좀 이제 뒤로 돌아가서 우리 이단에 대해서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성경 말씀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좀 건너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이제 이단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 유혹당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됐으면 이런 이단들을 다 잘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현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단이 창궐하게 됐고 그 이단들을 또 이제 미혹되게 됐습니다. 그 이단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데 통일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고, 이 동네에도 여기 통일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뭐 가정, 통일, 평화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이제 내세우는 교주는 문선명 씨고,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인가 하면 하나님은 마음 남성적이고 피조물은 몸 여성적이라고 해서 이원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보다 원리 강론을 더 중요해. 이 문선명 씨가 쓴 원리 강론. 그리고 이 원리 강론에 의해서 인간은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면, 악한 천사, 그러니까 이제 그 뱀이에요.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에서 타락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아담이 하와와 또 연합하게 돼서 또 성적 관계로 또 타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타락된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피가름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서 성적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자는 여성과 여성은 남성과. 그래서 그게 다 이제 그런 어떤 영적 관계로 성적 관계로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어요. 네? 끔찍해서. 야, 정말 그런 게 바로 통일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일교가 돈이 많아. 이게 문제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로 돈이 많으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수도 돈을 받고 통일교회, 또 학생도 돈을 받고 통일교회, 학교도 돈을 받고 통일교회. 그러니까는 기업체, 학교, 뭐 후원, 뭐 이것저것, 뭐 제품류 막 이런 데서 막 통일교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핵심은 이런 정말 아주 끔찍한 지저분한 그런 건데도. 그래서 결국에 구원 역할은 하나님이 95% 인간이 5% 책임 분담이 되고,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 패배됐고 영적 구원만 이루었기 때문에 세 번째 말세 재림주는 육신으로 탄생하고 재림주는 미륵불 나타나는 곳은 한국, 그 이름은 누굴까요? 문선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자신만의 황당하고 회개망측한 논리지만 돈이 많아. 그래서 먹혀. 그러니까 돈만 타는 게 이게 아주 모든 것의 해법이라니까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돈은 뭐 우리가 이제 만류해야 됩니다. 사람들 많은 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단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기독교 복음 성경원이라고 하는 뭐 애천교회, 종종 TV에도 나타난 국제 크리스천 연합 정명서, 그래서 이름을 따서 JMS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예수님은 땅에 재림주 육신을 쓰고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정명석 씨는 서남아시아에 나타난대요. 근데 또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나타난대요. 그리고 재림주의 탄생 연도가 1945년부터 49년 사이에 나타난대요. 그럼 그가 누굴까요? 정명석.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쓴 구원의 말씀을 읽고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선악의 타락에 성적인 타락이 없기 때문에 이 성적인 타락을 통일과 비슷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애인관계가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애인관계가 돼야 될까요? 정명서. 그래서 그 사람과 애인관계가 돼야만 구원을 이룬다.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걸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황당하죠? 황당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정명서 그분과 애인관계가 되면 구원을 이룬다 하니까 자기의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마음의 그 괴로움, 슬픔, 또 외로움,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받고 상처받는 그 마음에 이 사단은 싹 틈타서 자 힘들지 나를 믿고 기쁨을 누려라 하고 그럼 그럴까 하면 이제 그게 정명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술 담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롭고 힘들 때 술 생각이 간절해요. 마음이 그냥 척척하고 괴로울 때 담배 생각이 간절해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콜록콜록콜록 하고 처음에는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술이라고 이런 걸 왜 먹어? 근데 먹다 보니까 맛있어. 맛있어.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 속에서 아이고 그냥 덥석 그냥 일단 문제는 해결하고 보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덜컥 200%, 300%, 400% 사채 쓰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00만원 부족한 거였는데 덜컥 200%, 300%, 400% 사채 쓰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게 1억이 된단 말이에요. 눈 깜짝하세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 당장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그게 악하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아이고 뭐 일단 재밌으니까 정명석 같은 경우는 찬양으로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찬양. 네? 여자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도 통일교 가서 결혼하려고 했다니까요. 통일교회 결혼시켜준다고. 통일교회 일본 여자는 결혼시켜준다고. 그러니까 혼자 외로우니까 결혼해야지 해가지고 가려고 했던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약한 점을 노립니까. 이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단은 천부교. 신앙촌. 신앙촌 양말, 신앙촌 메리아스, 신앙촌 내보 뭐 이런 것들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 취급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순수했던 피가 변질되게 다 뭐 이런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피가 보여있는 사람들이 동방의 이인 이간 이긴자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박태선 씨가 쓴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년 성 안에 들어간 거룩한 무리만이 공중에 올라가 영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안차를 필요한다고 해서 이렇게 안차를 해서 박태선 씨가 이렇게 안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집단 생활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모여서 신앙촌이 돼서 거기서 이제 노동력을 가지고 메리아스 양말 혹은 뭐 소고 또 뭐 꿀 뭐 기름 뭐 이런 것들을 팔아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천부교 신앙촌 이단이에요. 자, 그 메리아스가 좋죠. 양말이 좀 신을 만하죠. 저도 선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선물해 주십니까? 하니까 아이가 싸요. 아이가 싸요. 애가 품질이 좋아요. 아, 그래서 이런 걸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선물만 받아야지 신앙까지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노림수가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경품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선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극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이단은 영생교. 좀 황당한 영생교.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뉴스에 좀 나왔어요. 영생교. 예. 살인사건으로 승리재단 조희성 씨라고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교주의 영이 바람처럼 날아와서 자신을 구해준다. 얼마나 좋아요. 아, 교주의 영이. 그래서 항상 교주의 사진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바람처럼 날아와서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줘. 너무 좋은데. 죽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영생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면 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도 이 영생교를 이렇게 따랐어요. 교수들도 학자들도 박사들도 알 것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러지? 하면 그들의 목표는 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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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영원한 유익. 그 무언가를 이렇게 제시하니까 방법이 황당한데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이단은 정말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말도 안 되지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간절하고 뭐 배고프고 그리고 목마를 때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생교 어때요? 믿을만 합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단들을 구별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단들도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교회 박윤식 씨 이단 있어요. 뭐 이건 좀 뭐 이렇게 인기 있는 게 아닐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구원파 이단이 있어요. 유병헌, 권신찬, 이호한, 박옥수 요즘 아주 하도 이제 떠들어대서 충분히 이제 뭔가 예. 예비가 된 것 같은데 논리는 다 자기 나름의 논리예요. 성경 논리가 아니에요. 그 논리를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단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따르게 되고 적그리스도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단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들은 괜찮대요. 그러나 그 모임은 괜찮지가 않는데 자기들은 괜찮대요. 지금 그 모임에 있는 그 자체의 문제가 있고 그게 어려움인데 들어가 있으면 괜찮대요. 자기도 그게 괜찮지 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무엇인가가 악을 키우고 있다면 그걸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나와서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다시 주님 안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주님은 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칠 수가 없어서 못 가르친 게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를 못해서 안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갖게 하려고 했던 것뿐이지. 근데 그 전에 이단들이 틈타서 재밌게 흥미롭게 기분 좋게 돈 많이 주고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간다면 그럼 이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단들은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 보게 될 텐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니까 그러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절름발이가, 혹은 문둥병자가, 혹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됐고 또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저 문제만 빨리 해결한다고 생각해서 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 되신 주님의 방식과 그 뜻을 따라 문제를 잘 해결해서 더 큰 유익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